9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 검찰 하나회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총공세를 펼쳤죠. 홍준표, 최재형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 투표 결과가 내일 공개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과반 확보냐, 이낙연 전 대표의 역전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의 반전이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도 무료 변론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계좌를 추적하면 다 알 일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이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죠. 정세균 전 총리는 이른바 명락 대전이 원팀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위아래 계급장을 떼고 개혁을 통해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위축됐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승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1차 경선 후보자 12명을 확정했는데 간담회와 공개 면접을 거쳐 컷오프로 8명을 추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회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막거, 류 실장, 고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도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류 실장,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를 많이 반영했잖아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어제 마지막까지 저희 이제 회의 끝날 때까지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이 아주 뜨겁고 또 이제 대검의 진상조사도 시작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여야 법사위원들이 차례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법사위가 이 전쟁터가 될 조짐이 보이는 건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긴급 현안 질의를 촉구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치공작 프레임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요. 검찰 쪽의 움직임은 어때요, 지금?
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의혹 보도 당일인 어제 오후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박범계 장관도 법무부의 감찰관실을 통해서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검찰이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키를 쥔 한동수 감찰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그렇죠? 공수처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지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 이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나 파장 등을 볼 때 공수처가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현재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 여당 쪽에서도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따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신 백신 인센티브 방안은 조금 더 확대를 했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상임의장단 간의 간담회도 있었고요. 법무부가 조금 전에 전자발찌 훼손 관련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뉴스픽5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뉴스픽5와 함께 한 주 마무리하실까요?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4단계 한 달 더, 그리고 청와대 오찬 간담회, 강윤성의 진짜 얼굴, 스가 연임 포기, 맨해튼도 잠겼다 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한 달 더 연장됩니다. 7, 8, 9월 그리고 10월 3일까지 1년의 4분의 1을 4단계와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합니다.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닌 4주, 한 달 동안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다시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돌려뒀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최대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저녁 6시 이후 기존에는 미접종자 2, 접종자 2, 총 4명까지가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미접종자 2명, 접종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4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15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다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작고 굵은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2개월, 3개월은 마냥 기다리기는 하루하루가 너무 절박하다.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정부 대상 면밀하게 어려운 그런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곧 추석입니다.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입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휴게소에서 국밥 한 그릇 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떡소떡같이 간단한 음식만 포장 또는 야외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이 일주일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4 플러스 4, 미접종자 4명, 접종자 4명일 경우고요. 만약에 접종 완료자가 없다면 최대 4명만 가능한 겁니다. 미접종자만 6명, 8명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가정 내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식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집에서만 최대 8명입니다. 자, 작년에 예행 연습을 한번 했죠.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그리고 불효자는 옵니다 등등. 자, 그리고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아예 팻말도 만들었습니다. 영상통화 오케이, 아들아 선물은 택배로 붙여라. 이런 재치 있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올해도 귀성 자제를 호소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아, 추석 때 사람 많이 생길 줄 추석이라고 고정하고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게 생길 거 할 때 그때 조용할 줄 이러고 싶거든 이러느라 얘들아 살아간다.
거주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경북 의성군입니다. 자, 일부 어르신들은 촬영을 마친 후에 오지 말래도 올기라라고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짠하면서도 정겨운 풍경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볼까요? 청와대 오찬 간담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인사들과 상견례 겸 축하 인사를 건네고 또 협치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새로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님과 또 상임위원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간에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건 지난 5월 말 미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당 대표와의 회동 후 100여일 만입니다. 또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둔 임기 말이죠.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약 605조 원, 역대급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요.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라는 점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네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 야당은 쓴소리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K-방역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정기국회 뇌관이었던 언론중재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게 상식과 순리에 맞다라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협의에도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협의체의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해당 독소조항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자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한 뒤에 가짜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자회의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면서 G7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와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짜뉴스를 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야는 진통 끝에 언론중재법 논의를 9월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를 꾸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여야 2명씩 4명에 나머지는 외부의 언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는데 주요 5개 언론단체는 밀실 협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선을 그었고요. 학계도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 목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걸 두고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말한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누명을 씌운 것은 조국 사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조국 씨와 일가를 사사건건 비호한 김용민, 그리고 95%의 허위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한 김종민 의원은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협의체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픽 가볼까요? 강윤성의 진짜 얼굴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에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웃 같은 평범한 인상, 살인범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같은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달 26일 첫 번째 범행을 앞두고 절단기를 사러 철물점에 갔을 때 찍힌 CCTV 장면인데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믿길 정도로 인상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 과연 그때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차별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반영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실제로 강윤성은 제3의 범행까지 저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묻자 돈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하려고 했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전자발찌 훼손 재범 사건 관련 대책 내용은 들어가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스가 총리 연임 포기입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일본 정치의 특성상 사실상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는 의미인데요.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로 지난해 9월 16일 정권을 잡은 지 불과 1년하고도 2주 만에 물러나는 셈입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와 졸속 올림픽 논란에 지지율이 20%대까지 급감하면서 정권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これまでのところ 올림픽과 감염 확대에 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考え方はしておりません. 私 自身 신型 코로나 대책에 専任をしたい. そういう思いの中で 自民党 総裁 選挙には 出馬をしない. こうした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자, 그런데 스가 총리의 회견 이후에 일본 도쿄 증시 토픽스 지수가 30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는 일종의 기대 심리일까요? 자, 아무튼 스가 총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자민당 총재 선거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베, 스가의 후계자로 꼽히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자, 마지막 픽은 맨해튼도 잠겼다로 꼽았습니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도시 뉴욕, 역대 최악의 폭우가 집어삼켰습니다. 미국의 남부를 핥히고 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까지 강타했는데요. 5시간 동안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하철은 올스톱, 최소 17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강인지 도로인지 차는 둥둥 떠다니고 거리에 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I know I deployed resources yesterday morning. But we did not know that between 8:50 and 9:50 p.m. last night that the heavens would literally open up and bring Niagara Falls level water to the streets of New York. Could that have been anticipated? I want to find out.
사망자가 41명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아파트 지하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인데요. 뉴욕 힌즈에선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 등 불법으로 개조한 지하 숙소시설에서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의 어두운 면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예고했던 대로요, 정부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보통 이제 2주 단위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짜리 조치가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유지되는 대신에 또 약간 또 완화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백신 인센티브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죠, 유 실장.
네, 다음 주부터는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시간이 지금 9시에서 다시 밤 10시로 늘어납니다.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요, 최대 4명에서 6명까지로 늘렸는데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이후에는 4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 6명이 모이려면은 미접종자 2명, 그리고 접종을 끝낸 사람 4명,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접종자만 5명,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그렇죠.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2명에다가 이제 6시 전에는 접종자 포함 4명, 6시 이후에는 접종자 포함 6명이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 같은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3단계와 4단계 지역 모두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한 게 이제 한 달간 유지되는 새 거리두기 단계고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은 또 다르죠.
맞습니다.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 그러니까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식당에 가는 거 말고 집에서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가정 내 모임만 대상이기 때문에요. 외식하는 경우는 그대로 최대 6명입니다. 집에서 모일 때만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데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되고요. 휴게소 실내 공간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는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가능은 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대면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희망 고문을 한다는 얘기가 컸던 모더나가 이제 그 백신 공급을 다시 재개했잖아요. 이제 600만의 공급이 시작되면서 추석 전에 70%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네, 그 백신 공급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화이자로만 접종이 이루어진 18세에서 49세 접종에도 일부 모더나가 활용될 전망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18세에서 49세 1차 접종자는 약 102만 명, 여기에 우선 접종, 잔여 접종 등을 포함을 하면 인구 대비 43.3%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확진자 중에 한 9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내에서 새로운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돼서 WHO가 새롭게 관심 변이로 분류한 변이종인데요. 뮤 변이입니다. 뮤 변이가 국내에서 3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3명은 멕시코와 미국, 콜롬비아에서 각각 들어왔다고 하고요. 국가별 입국 시점은 멕시코가 지난 5월, 미국이 6월, 콜롬비아가 7월입니다. 이 뮤 변이는 올해 1월 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뒤에 지금까지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법무부가 발표한 전자발찌 대책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서 2차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일단은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보호관찰소에 신속 수사팀을 설치해서 외출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심야 시간대에 조사를 하고 또 주거지에 진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등 실시간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지금처럼 112 상황실에 이 전자발찌 훼손 사실만 전파를 하는 게 아니라 신상 정보와 또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동안 경찰의 신상 정보 제공이 안 됐던 거네요.
네, 그 합조가 네. 안 돼서.
네, 네. 네 둘이 다 한꺼번에
예.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감독과 네. 관리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출소 후엔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 등 밀착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출국 등 강제 퇴거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을 차단하기로도 했습니다. 또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위험성이 큰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시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고위험성 성범죄자를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교도소의 상담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내역 등 각종 정보를 보호관찰소와 상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신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거리두기로 하겠습니다. 4단계 한 달 더 추석에는 집에서만 8명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 여권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보도.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죠. 오늘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사실 무근이다. 당시 정황상 맞지 않다고 직접 해명했는데요. 민주당뿐 아니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쪽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당시에 이 범여권 정치인 3명, 이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언론인 등 11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야당을 통해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혹은 청부 고발 의혹인데요. 여권에서는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게이트다. 또 야권에서는 배후가 있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촉발이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윤건희 사장, 윤 총장의. 이 세 사람이 명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걸 수사해달라.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예.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예.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보도에서는 시기와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일단 당시에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 총선을 12일 앞둔 시점에요. 문제의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 손 검사와 대학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손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 자리입니다. 이 김 의원은 이 자료를 당의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지만 실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보도의 골자입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다만 김 의원은 당시에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당에 전달을 했다. 해당 제보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여지를 좀 남긴 해명이죠. 핵심은 손 검사가 수사 정보를 전달을 했느냐. 그리고 전달을 했다면 당시 직속 상관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였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뉴스버스 측은 당사자나 법조인이 아니면 갖기가 어려운 실명 판결문을 손 검사가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실명 판결문까지 첨부가 돼 있고요. 그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달할 때 그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본명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그렇죠.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실제 보도된 이 판결문 첨부 화면을 보면요. 판결문 사진 위에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는 누군가가 이 파일을 전달할 경우에 처음 보낸 사람의 이름이 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마커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가 국장에게 전달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위에 박마커 보냄이라고 출처가 뜨는 시스템인 겁니다. 김웅 의원이 이 해당 제보를 전달한 정황도 갖고 있다고 뉴스버스 측은 말을 했는데요. 이 김 의원,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죠. 본인은 쏟아지는 제보를 전달을 했을 뿐이고 공익 제보의 전달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뉴스버스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김웅 의원이 주장한 대로 공익 제보냐 아니면 소위 말하면 청부고발이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에 넘겨줬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도 그런 걸 보여주는 정황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보도 하루 만에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단 손 검사가 해당 자료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고 본인이 재직 당시에 청부 고발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뭐 대라 이 말이에요. 이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제가 뭐 총장이나 서울검사장이라는 이 기관장을 하면서 누구에게 누구를 고발하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네, 지난해 4월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한 고발건을 수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복 학살 인사로 다 내쫓아가지고 민심이 아주 그 흉흉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뭔가 고발을 하면은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손 검사가 보냈다는 이 판결문 사진 메시지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 상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어쨌든 손준성이 마치 보낸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텔레그램 상에서는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 카톡 같은 데도 그렇게 이름 명칭, 엉뚱한 사람 명칭으로 해서 뭐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굉장히 무슨 유명한 여배우 이름으로 쓴다든지.
네, 당시 야당 후보에 불과했던 김웅 의원에게 이 부분을 전달할 이유도 없다고 했는데요. 정말로 고발을 하려고 했다면 당시 당 법률 책임자인 정점식 의원에게 하면 됐고 실제로 고발도 안 됐다는 거죠. 배후가 있다, 정치 공작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정점식 의원이 책임자고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가지고 바로 네.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서 이런 짓을 하죠? 윤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공작 아니겠어요? 저는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네, 이 청부 고발 의혹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섰죠. 이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은 지 8시간 반 만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조사의 타겟은 윤 전 총장의 측근 손준성 검사와 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조사의 키를 쥔 사람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인데요. 한 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조작 의혹을 수사를 했고요.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다시 검찰발 정치 뉴스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 증언하셨는지요? 검찰 방해 내용.
죄송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요, 어제 대검의 진상조사 지시가 적절하다라고 한 데 이어서 오늘도 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서 법무부 감찰관실도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크죠. 일단 민주당은 맹공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요, 검찰 쿠데타다,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고발장이 전달된 걸로 지목된 지난해 4월은 총선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이고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여나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유신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음습한 정치 공작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권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인까지 형사 고발 대상으로 삼은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언론이 이런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옹호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지지한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우군이 아니었을까요? 일제히 윤 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양해를 했다면 그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의 중간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불거진 다음의 이야기니까.
만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까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 김웅 의원이 해당 고발장을 받았는지 또 당 법률지원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이 애매하다면서 내부에 당무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이 언론에 추가 사실 보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감찰을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네,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한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죠. 윤 전 총장 입당 전에 이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 지금 주기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 경선 단계에서는 비단 주머니를 주려면 다 돌려야 되거든요. 네, 모든 후보에게. 근데 그런 것이 좀 어렵다. 저는 우리 당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이런 것에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속된 말로 굉장히 지금까지 맷집이 센 그런 인물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응력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번갈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진실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로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게이트 대 정치 공작, 고발 사주 의혹에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윤석열 공격.
그렇지 않아도 이제 법사위가 뜨거운 곳이지만 정말 아까 유 실장 말대로 당분간 법사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 여야 법사위원들이 차례로 회견도 열었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이제 정치권 파장 등을 짚어봤는데 이 의혹을 보도한 매체, 이제 뉴스버스 발행인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제 오늘 출연을 했죠. 어제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을 핀 거죠.
네, 뉴스버스가 지금 고발장 일부를 보도해서 공개를 한 상태인데 전체가 한 19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입증 자료까지 하면 200쪽 분량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그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실명 판결문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자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런 없었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예. 수사 정보를 수사를 했거나 예. 아니면 김건희 씨에게 당연히 물어봤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네. 그런 문구가 있다면.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는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수사된 내용을 받았거나 그런데 이게 총장 지시 없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장이...
네, 뉴스버스 측은 이 후속 보도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후속 보도를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관련 이슈가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국회 내에서 가장 충돌이 잦은 곳이기도 하죠. 아까 국장 말씀하셨는데 이 법사위에서의 충돌 역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수 있겠네요. 법사위.
네, 일단 월요일 날 이제 열어달라고 한 상황인데.
아, 그래요? 예. 월요일 날 유 실장이 또 챙겨야 되겠네요. 내고 네, 이따 얘기합시다.
오늘. 토론을 네. 할 거니까요. 네.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사자들이 출석한 긴급 현안 질의를 이제 월요일 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 공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려는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이고 명백한 권력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을 주제로 상임위를 여는 건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 소집해서 정치쇼를 펼칠 것이라면서 응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황당한 가짜뉴스고 자작극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의 전형입니다. 범여권 인사가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친정권 언론 매체는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친정권 검사와 법무부가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표가 찍히면 여권 인사, 강성 친문 지지자가 맹폭하는 똑같은 레퍼토리의 반복입니다.
국민의힘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을 들어서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입장을 들어봤는데 권성동 의원은 뉴스버스의 보도를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발장과 판결문을 입수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시된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취재해보시면 알겠지만 사건 번호 등만 알면 실명이 가려진 판결문은 접근이 어렵지 않긴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실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발장에 보내진 곳이 대검 공공수사부인데 최강욱 의원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이곳이 맞긴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김건희 씨는 일반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형사부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고발장을 대검에 있는 법률 전문가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네.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검찰 수사가 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도 또 당사자들을 불러서 또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지금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상당히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뭐 관련된 소식은요 다음 주에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GSGG 공방이 있잖아요.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일단락돼 가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여지는 좀 남아 있죠.
네, 저도 이 GSGG 처음 들었을 때 편의점 고고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좀 다른
아,
이야기였죠.
그렇게 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저도 MZ 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이 단어를 처음 언급했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 직접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과도 하고 페이스북에 사과문도 올렸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협의를 잘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윤호중 대표께서 GS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저는 당연히 이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다. 예.
네,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윤 원내대표를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라는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하면서 막말이 돌 넘었다, 한심하고 졸렬하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 대표도 즉각 반박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어제는 아니라더니 GSGG가 나쁜 말인가 봅니다라고 쓴 겁니다. GSGG, 욕설을 뜻하는 개 XX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는데 김승원 의원이 그게 아니라 Government General G, 아마 제너럴 굿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비문이긴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라고 해명한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다시 이 김 의원의 GSGG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성준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점잖고 바른 정치인이다 라면서 이 해당 발언이 욕설이 아니냐 이런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너럴 그러니까... 굿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아, 그래요?
공동선, 공동선이라는
아, 이것까지 옹호를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이 쓰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약자를 썼을 경우에는 예. 오해와 오인의 어떤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네, 김승원 의원은 이 GSGG가 욕설이 아니라 좋은 뜻이라고 했다가 또 국회의장과 대국민 사과까지 또 했죠. 야당 대표가 이 발언을 인용하니까 여당 원내대변인은 욕설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다시 여당 의원이 욕설이 아니라고 두둔을 하고 있는데 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좀 헷갈릴 듯도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신체커가 어렵게 유머를 꺼냈는데 정말 주변에 호응이 없네요. 박마커, 좀 반응 좀 보여요, 그런가.
정말 웃어주고 싶었는데 웬만하면 네. 제가 좀 웃음에 넉넉한 사람이긴 한데 이거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더라고요.
도저히 사과드립니다.
아, 근데 알았어요. 정혜연 댓글 중에는 편의점 고고 이렇게 호응을 하는 댓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게이트 대 정치 공작 고발 사주 의혹에 여야 모두 공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인 고승혁 멘토에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제가 그 뉴스 오너 때 그 코너가 앞뒤여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손발을 많이 맞춰봤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백반장을 잘 압니다. 백반장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탑골 컴백을 골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정도면 많이 통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조희연 기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 결과 직권을 남용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린 건데요.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된 상황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조 교육감은 부당한 결론이라며 반발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엄정수사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인증사진을 올린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있다며 엄정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커뮤니티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고 정부도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탑골 컴백입니다. 맘마미아와 댄싱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가 약 40년 만에 새 앨범을 내고 컴백합니다. 오는 11월 5일에 새 앨범을 내는데 그중 두 곡은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공개됐습니다. 내년 5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디지털 아바타를 내세운 가상 공연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72년에 결성된 스웨덴 출신의 4인종 혼성 그룹 아바는 활동 기간 동안 무려 4억 장에 달하는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82년 활동 중단 이후 종종 재결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느덧 70대가 된 멤버들은 시간이 하나도 지나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좋은 친구들이라며 컴백의 감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 반장 수고했고요. 다음은 고승영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내일 첫 경선이 치러진 대전 충남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데요. 아무래도 첫 투표인 충청권에서 이기면 이어지는 경선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관련해서 고승영 멘토가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정혜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다음 주 드디어 조익식 멘토가 돌아옵니다. 와,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댓글창 분위기가 너무 서운한데요. 저와의 이별을 속상하는 분이 적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자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능력을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저에게서 타로점을 한번 보시죠. 이상형, 아니 민주당의 대선 주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채는 댓글로 다는 응원으로 주시죠. 일단 민주당 대선 경선의 미래를 읽기 위해선 다섯 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이재명 과반 득표, 명락대드 여파는 3위 후보 누구, 단일화는 코로나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이 지사의 과반 득표 여부인데요. 카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있는 여러 이제 선본 캠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민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표가 충청도에서 이기면 이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한가 보다 이렇게.
그런, 이번 그런 달 말에 가면
표현 아닌가 싶어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욕심만큼은 아닙니다만 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선거인단을 등록한 사람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중증권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게 우리 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개표를 하루 앞두고 모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이 지사에게 유리합니다. 어제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충청권 지지율을 보면요. 이 지사 지지율은 30%로 이전 대표의 11%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충청권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3.9%로 이전 대표의 13.9%를 앞섰습니다. 다만 조직력은 이전 대표가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 중 5명이 이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표 결과 이 지사가 50%, 즉 과반 득표를 하면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란 대세론을 입증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이낙연 캠프를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가 뭉칠 가능성도 높게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도 뒤집어 볼까요?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지요. 미진 정도가 아니라.
계속 몸통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꼬리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 중언부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원래부터 불성실하고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무례하고 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보여져요.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명락대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지사 비판에 나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핵심은 무료 변론 의혹을 해명하고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줄 건지 대답하란 겁니다. 계속되는 명락대전에 다른 후보들은 주목도 못 받고 원팀 정신도 사라졌다며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 공방을 해왔지 않습니까? 다른 네 후보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제 두 후보 간에는 원팀이 안 될 것이다.
상호 간에 뭐 1차 예비 경선 때도 비방을 심하게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본 건 접니다. 하나도 조명을 받지 못하고 민주당 경선을 네거티브 흙탕치, 분탕치를 해버렸는데요.
이번 투표에선 1, 2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등에게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1, 2위 주자가 비등비등할 땐 3등 주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카드도 열어볼까요?
내가 직접 하겠다. 네네. 흔쾌히 말씀하셨어요. 진도 나갔습니까?
수사 기소 불린 정말로 필요하다.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지난
발언 보장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자꾸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본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하죠. 그것을 철회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여론조사를 보면 추미애 전 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가 치열하게 3위 다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투표 결과 추 전 장관이 3등이 된다면 1, 2위 주자를 향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 각종 개혁 이슈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총리가 3등을 한다면 반 이재명 연대가 커지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선 부담이겠죠. 박용진 의원이 역전하면 세대 교체론이 김두관 의원이 3위에 오른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카드도 뒤집어 볼까요?
이거는 뭐 단일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것 주제넘다. 같아요.
예.
예, 뭐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 스토킹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 스마일맨 정세균 전 총리 완전 앵그리맨이 됐습니다. 지난달 초까지 이낙연 캠프에선 정 전 총리를 향해 단일화 신호를 보냈는데요. 정 전 총리 단일화는 없다며 완주 의사를 드러냈죠. 하지만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반 이재명 연대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도 50%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남 경선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효과가 큰 만큼 내일 충청권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물밑 단일화 논의가 거세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마지막 카드도 뒤집어 볼까요?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자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안 할 거면 지역 순회 경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꼼수로 보입니다.
예, 두 후보 캠프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마지막 카드, 요즘 결혼하는 사람도, 성묘 가는 사람도 안 지나서나 뭐래도 변수로 꼽히는 요소죠. 바로 코로나19 방역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선 벌써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자가격리 됐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직력이 강한 이낙연 캠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거리 두기 4단계가 연장되자 민주당은 충청권 현장 투표는 예정대로 하지만 다음 주 경북권 현장 투표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길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현장 투표가 사라진다면 이낙연 캠프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어떻습니까? 타로 카드를 다 뽑아보니 미래가 좀 보이십니까? 이 지사가 첫 투표에서 과반을 얻을까요? 이낙연, 정세균 캠프가 반 이재명 연대에 나설까요? 이 모든 건 국민 선거인단의 한 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는 바로
나에게 허락된 소중한 권리 모두 모두 잊지 말고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승영 멘토의 에너지가 이제 월화수목금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고조되는 것 같은데 벌써 떠나야 되네요, 그죠?
네. 네. 댓글 중에 네, 고 멘토로 응원하는 댓글들.
아 그래요? 조혁신 멘토 오지 말라고요?
그렇진 않지만 아, 고승혁 네. 재밌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고승혁 시켜서 억지로 하는 제스처 같다 이런 아, 댓글도 네.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일 첫 개표 결과가 나오고요. 모레도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련된 이제 결과는요.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른바 명락대전은 이어졌어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제 무료변론을 해명하라. 무료변론 의혹을 해명하라는 그런 공세가 이어졌고 이 지사도 입장을 내놨는데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자 재차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흑색 선전이라는 강한 표현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계좌 추적해보면 다 알 일들인데.
흑색 선전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새로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제 한 달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현장 투표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죠.
네, 고용진 수석 대변인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월 4일, 5일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선 현장 투표로 진행합니다만 다음 주 경선, 경북, 강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부터는 온라인 투표로 전환해야 된다는, 전환하기를 권한다는 그런 최고위원회의 권고를 최고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의 선관위에 온라인 투표 전환을 권고한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거고요. 선관위가 각 캠프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 간에 기싸움이 치열하고요. 특히 뭐 명락대전 이런 얘기가 아주 뭐 보편적으로 쓰일 정도로 아주 그동안 이제 충돌이 많았는데 아까 이제 정세균 전 총리는 원팀이 어려울 정도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양 진영 간의 그 뭐 이른바 세불리기도 이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범친문 진영도 많이 나눴죠.
네, 그 민주당 안에 범친문과 친노로 분류된 단체들이 있는데요. 약칭 민평론으로 부르는 민주평화국민연대와 더 좋은 미래처럼 회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민평론에선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캠프로, 서른 의원은 이낙연 캠프로 갔는데요. 서로 명락대전으로 갈등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예. 박마커가 이 철험회라는 모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미래 그리고 철험회라는 모임이 있는 거고요. 이 더 좋은 미래에서도 이제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박홍근,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 있고요. 또 신경민,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이죠. 이 박마커가 잘 몰랐던 철험회는 딱 한 명 빼고 모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의원이죠. 장경태 의원만 정세균 캠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내일 첫 개표, 명락대전 등 5대 관전 포인트 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에 참석했는데요. 대선 국면에서 당대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2030 표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당 대선 후보들도 청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준호 마커가 야권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사물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홍과 추의 연결고리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6월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인물 소개 형식인데요. 저때 회의 끝나고 신체크가 혼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려나요, 신체커. 자,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3명인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30입니다. 사회 연결망 이론을 얘기하자면 커넥터라고 불러볼 수 있겠네요.
2030 세대가 현 정부의 실정에 실망해서 한 번쯤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을 지속하려면 정치권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기조 발언부터 핵심 키워드는 2030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유독 젊은 세대의 취향 저격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젊은 세대에 맞춰서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가장 잘하는 일을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공허한 공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선 자체도 젊은 세대에 맞춰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이 대표 이번 대선에서도 승부를 가릴 최대 변수는 2030의 표심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대, 30대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후보를 먼저 점찍은 뒤 한 번도 보수 정당의 선거에서 보이지 않던 자기 부모를 설득하러 나섰습니다. 어느 쪽이 20대, 30대의 마음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50대, 60대의 표도 따라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세대의 말에 부모 세대가 부응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결국 젊은 당대표인 자신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 대표가 후보보다 더 튀려 한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당대표가 좀 너무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대표가... 이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잠시 위축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을 받으니 저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주목받는 대표가 아니라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한 도전자의 길로 가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정한 경선 관리일 텐데요. 역선택 방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이 대표는 후보들에게 지나치게 경선 규칙에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 추천 관계나 아니면은 캠프와의 친소 관계가 적은 것으로 이제 파악됐던 그 정홍원 총리를 제가 이제 선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입시제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공부를 못한다. 그랬듯이 저는 대선 주자들께서도 지금의 유불리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국민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이 대표를 괴롭혀왔던 논란이 하나 있죠. 바로 유승민계 논란입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의원과는 이렇게 공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말한다고 제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말한다고 유승민 의원이 듣는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의 정치적 진로나 아니면 판단에 있어가지고 영향해 줄 수 있는 발언을 서로 잘 안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표와 불가근 불가원을 유지하며 대선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류가 없다고는 했지만 판세를 잃는 눈은 이 대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30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옆에 있는 훈련도에 5층에서 같이 일을
언제?
바른 정당 때.
아, 그래서 바른 소리예요,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시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네. 보셨는데 이쪽에서 지금 여러 번 모션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와 항상 뜻이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당 대표의 만류에도 여전히 역선택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대 논리를 강화하는데 2030의 목소리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고대생의 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지지 못해요. 근데 후보님이 국민의힘 후보되면 꼭 찍을 겁니다. 다른 후보는 찍고 싶은 후보가 없어요. 근데 역선택 방지하면 저 같은 사람은 후보님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닌가요? 왜 얻을 수 있는 표를 버리죠?
유 전 의원, 어제 고려대학생들과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직접 했는데요. 정 위원장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2030의 목소리라고 말이죠. 특히 청년층 지지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는 정권교체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이렇게 청년 표심에 공을 들인 이유, 바로 자신이 생각한 이 시나리오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결국은 유승민이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다.
잠시 범 야권 후보 적합 후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요. 유 전 의원이 이렇게 3위 자리를 지키곤 있지만 10% 초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빠르게 치고 올라간 분이 있죠. 유 전 의원의 예상대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을 거의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홍 의원에 대한 2030의 지지율입니다. 여야 전체 후보에 대한 연령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20대에 의해서는 홍 의원이 지금 15%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0대 지지율에서는 전체에서 2위이긴 하지만 야권에서는 1위를 달리는 중입니다. 그러니 유 전 의원으로서는 최종적으로 홍 의원을 넘어서려면 현재 홍 의원에게 몰린 2030 표심을 가져와야 한다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물론 홍 의원은 단칼에 유 전 의원을 쳐냈습니다.
저도 이강구도가 되고 본인의 꿈이가 나왔다고요.
본인의 꿈이겠죠.
그럼 2030이 이렇게 홍 의원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시원한 화법과 재치 그리고 순발력 등을 꼽고 있는데요. 콩카콜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이면서 별명이기도 하죠. 평소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본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저는 뭐 지금은 민주당 거기에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대통령 선거가 골목대장 뽑는 선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위를 내가 처음에 해보는데 참 힘드네요. 그러나 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으려고 하니까 참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벌 쓰는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벌을 써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홍 의원은 고시 부활이나 수시 폐지 등의 공약도 내다는데요. 이 역시 2030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당 대표와 상당히 케미가 잘 맞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치 경쟁이 좀 부족해서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안정됐고 그리고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빨라요.
자꾸 이런 상황 만드시면 곤란하다고 그냥 그렇게 저희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홍 대표님하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2030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당대표와 후보 두 명의 소식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는 대선 예비후보 12명이 확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민지 민준이 들어와 2030 잡아야 산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제 관훈 토론회에 출석을 했죠. 그러니까 참석을 했죠. 관련된 얘기는 아까 이제 짚어봤고요. 앞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당무 감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은 아까 이제 유정아 상황실장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이제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자리에서요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 당무 감사를 수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네, 관련된 속보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국민의힘 대선 1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12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15명이었잖아요. 출발선에 섰던 사람이. 그럼 3명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관위가 지난달 30일과 31일 후보 등록을 마친 15명에 대해서 4일 동안 사전 검증과 심사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12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5명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인 강성현 씨를 비롯해서 오성균 전 파랑새 의원장과 오승철 씨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예비 경선에 들어갈 12명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네.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총장, 장기표,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네. 15명은 뭐 워낙 많지만 12명도 많네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꽤 걸리고요. 자, 그 1차 컷오프는 언제로 예정돼 있고 또 앞으로의 경선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류 실장 호흡이 상당히 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딕션이
또박또박 설명한 제가. 거죠.
네. 네, 아무튼 이건 또 제가 백반장한테 또 부탁을 해놨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탁이었고요. 우리 착한 백반장이 또 잘 정리를 해줬는데 백반장 나와주세요.
네, 바쁜 와중에 박마커가 또 저를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심부름 이를 거는 제가 받았는데 정작 본인이 저한테 일을 더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정한 백반장, 정회원들을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명 후보들은 4일에서 10일 사이 형식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활동 영상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이어서 이달 5일에는 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경선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후보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 7일에는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국민보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3대 대표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습니다. 토론이 없는 대신에 당일 추첨을 통해서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도 있을 예정입니다. 9일에서 10일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을 치르고 12일에는 올데이 라이브 방송 토크쇼를 진행하는데요. 12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1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 100%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5일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8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백반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백반장이 또 수고했네요. 박마커가 좀 괴롭히면 저한테 바로 좀 카톡을 좀 보내주고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섰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뤄봤고요.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윤 전 총장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데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네, 윤 전 총장은 영화 강간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라고 언급한 홍준표 의원을 겨냥해서 국민 분노에 올라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보도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여론의 편승에 사형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홍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을 다시 한번 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빗댔는데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두테르테 같은 시기라면서 두테르테를 향해서 사이다라고 손뼉친 이들도 있지만 인권을 중시한 국제단체 등은 큰 우려를 내놓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는데요. 당 대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경선 룰 갈등과 관련해선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 당의 결정에 따라야지 불리하다고 해서 탈당을 하겠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애써왔고 정권 교체라는 당위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분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앞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하라는 그런 요구도 했는데 최근 공약을 많이 발표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남북관계, 당당한 선진외교, 또 정의화된 혁신 강군, 공정하고 안심되는 군 복무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그 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합의가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아래 북한의 기습적인 적대 행위를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최 전 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또 북한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인 전력을 건설하겠다. 북한 동향 감시 정찰 자산과 또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 자산을 대폭 증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요, 병역 면탈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특혜성 특례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 군 급식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시설 관리 및 근무 지원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여의도 바꾸는 도전자길 가겠다. 2030 표심 강조로 제목을 잡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썰전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멘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즐거웠습니다. 네.